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들이 여러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몸된 지체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다만 그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죄 짓는 것,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이 육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여러분 안에 어떤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들, 또 나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죄들, 또 내가 실제로 또 고의적이든 과실로 하든 내가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없애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나쁜 행함들, 그런 죄들을 짓는 것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지 되고 짓지 않도록 애써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육은 죄짓는 모습이고 영은 착한 일 하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에 대한 그 사고,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인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선악 기준에서 좋고 나쁜 것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고 뭐 좋은 생각이고를 떠나서 인간의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착한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망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그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으면서도 실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바라볼 때는 그 생각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육신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다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내 안에는 육신의 것,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너무너무 좋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그 육신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멸망이구나, 심판이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길에서 발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늘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도 다 이러한 우리의 육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육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사고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은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영광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왜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지요. 나는 지금도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내 의지가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보이는 지금 나의 모습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죄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행해야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누가 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적이다, 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뭔가 행하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바로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게 다 육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 육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육적인 시각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영적인가를 여러분들이 정의하기보다 육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외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 된다, 영적인 생각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된다,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생각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뭔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매여 있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져야지 되고 더 나아져야지 되고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고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떠한 자가 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 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생겨버립니다.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는 죽음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난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다 구원받았지. 이걸로 십자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쉽고 단순한 거죠. 그냥 표면적인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과연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써야지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해야지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보여야지 돼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라는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런 죄의 존재, 죽음의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떠한 존재가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인정받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생각인지 십자가와 거꾸로 가는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빼면 십자가라는 것을 빼고 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져야지 되고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않기로 그것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기본으로 생각하죠. 십자가는 이제 내가 다 아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아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린 늘 바울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본받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을 위인이다, 뭐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생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분명히 바울이 전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참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로 편당을 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가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한마디 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누구파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너희들이 잘 봐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수정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부정의 부정이죠. 아주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배우셨듯이.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정말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의미죠. 그럼 여러분 신령한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것은 어떤 초월적인 것, 신비한 것 그런 것들을 신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함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신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냐면 그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 은사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 더 특별하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뻔히 드러나는 거죠. 더 뛰어난 은사를 받은 내가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없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없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것, 아주 신비한 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신령한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초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하다라는 의미의 본질적인 것은 영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을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 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게 그게 바로 육적인 의미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영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신령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spiritual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신령함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이방 종교나 그런 데서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도는 오히려 율법도 신령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이 어떻다는 의미죠? 율법도 영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육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지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그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가 올바로 뚫리면 나머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자꾸 가로막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비한 것, 신기한 것, 대단한 것,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신령한 것, 그것을 그 은사 받은 것, 그런 것들도 다 신령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육적인 의미에서 신령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자랑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인데 그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참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야, 맞아 이건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신령한 것을 왜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기에 약하게 표현해놨는가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저주할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중에 고백 안 하실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신령한 것을 좀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게 하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 영적인 자, 신령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무 좀 밋밋하죠, 그렇죠? 뭔가 좀 강하게 뭔가 충격이 딱 오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신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이게 신령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신령한 자예요? 신령하지 않은 자예요? 다 신령한 자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신령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신령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표현하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면서도.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도 신령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뭐 대충 뭐 잘 맞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 저 사람 정말 신령해라고 표현하면 저 점쟁이 정말 대단하고 뭔가 아주 영적인 게 특별하고 다른 점쟁이하고 틀려 그런 의미로 신령하다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신령하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것이 신령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예수를 주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게 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우리가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 바로 그 죽음의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주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어떤 생각이요? 육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했어요. 그 예수가 왕이 되면 그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한자리 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예수를 쫓았던 거죠. 그렇게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죽으실 것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 못했거든요. 급기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가게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스승이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구나. 정말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심판받은 자라는 그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게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자란 이야기죠.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달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떤 자로 이야기하고 어떤 자로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게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을 외치다가 희생을 얘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그게 바로 예수,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임함과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임함, 사탄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함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참된 길이라는 얘기고 그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어떤 대단한 능력 행함은 그 길로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이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러한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신 곳, 도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육신의 문제들, 인간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그 질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을 때 병들지 않고 잘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죠. 내가 내 몸 관리 잘하고 내가 튼튼하게 잘 태어났으니까 내가 건강한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들고 나면 아는 거죠. 아,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도 은혜였구나. 사람이 실패해봐야지 압니다. 실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잘나서 실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잘난 내가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는 거죠. 그때 우린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뭐 내가 그렇게 잘나고 싶고 내가 그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얼마나 육적인 생각인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것 최종 종착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늘 바라봐야지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나서 뭐 대단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생각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행함, 여러분들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보이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고요. 그래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선악과 먹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세계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신 바라보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가득히 잡혀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자들은 다 신령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은사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계시의 영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영 분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바로 신령한 존재들이고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로 하여금 그 은사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심한 것,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신령한 자로, 은사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이야기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한 가지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 자체가 그 전까지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는데 예수를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6절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은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이 드러나는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라는 게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누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된 교회의 위치에서 내가 주인된 그것에서 벗어나서 몸된 교회의 지체의 모습에서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몸을 유익하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은사는 절대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우리가 원한다고 마구마구 받는 것도 아닙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은사를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우리의 뜻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몸을 위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은사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익,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시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 모든 생각들로 자기에게 받은 은사들을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절대 없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모습들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영적인 것이고 그러한 자의 모습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고 그 신령한 자들이 바로 영적인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올바로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라봤을 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나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오롯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나에게 참된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짐이 아닌 나의 모든 짐을 벗어주신, 벗겨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만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참된 몸을 위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